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책임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서 있는 청지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하는 어떤 직분에 계시든지 세상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개개인의 신자들의 책임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며 지혜로워야 되는 문제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40절에 보듯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42절에 보듯이 지혜 있고 진실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권면들이 혹은 교훈들이 그 표현 자체로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혹은 그 설명들을 할 때 그것이 어떤 더 깊은 내용을 사실은 설명하는 것인지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깨어있다, 다른 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시험을 준비하듯이 뭐 앞에 있을 어떤 일들을 약속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의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오는데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깨어있고 준비하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야 했듯이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예수를 모델로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정의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 요구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같은 것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때 주신 새로운 인간성입니다 새로운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에 가장 앞서 있는 순서 중에 가장 우선하는 속성이며 성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늘 고추 세우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땅에 내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부름받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완전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야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이며 아직 완성된 현실로는 주어지지 않은 약속 사이에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우리가 가진 구원이, 믿음이, 정체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약속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지켜내는 것을 깨어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그 내용들 예수로 모범을 보이신 변화된 새 사람, 부활, 생명 우리가 가진 약속들을 그 완성의 날까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지키고 붙잡고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렇게 요구하는 정체성에는 아주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깊은 의미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더 깊은 내용, 그 정체성이 가지는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는 정체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것들은 예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서 우리가 지키는 정체성은 우리의 변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예수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증언하여 그 은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표현이 길었죠? 로마서 1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에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은혜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 속에 가진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사실은 매일 곤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현실인데, 세상이 그러기 전에 신자들, 건강한 정상적인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 나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꼴이야? 라는 비난에 앞서서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살고 더 거룩하고 싶은데 왜 안 되나? 이것이 큰 사실은 고민거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다만 책임으로 우리가 져야 할 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겁이 많이 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저도 그래 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이들이 늘 겪는 일 시험 중에 하나로 이 정도로 믿을 바에는 교회를 잠시 떠나서 일정 수준이 된 다음에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표정에 뚜렷이 나타나는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늘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인이라고 불리우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위선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잠시 쉬었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모순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사회에서 채워져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모순된 생각인데도 자책감이 너무 커서 그 시험에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교회에 찾아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목사님 볼 면목이 없다. 이 뒷부분은 굉장히 저는 즐기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한 인격이 한 인격을 부를 때는 사실은 절대적인 외적 잣대가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키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라는 그런 잣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 가지는 묘한 특권입니다. 난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대단히 그 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을 자아내도록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 한 인격을 부를 때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것 외에 불만스러운 것도 감수하고 부르는 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흠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흠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흠 많고 많은 사랑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자격을 갖고 싶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로 인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근거인 은혜까지도 제고하고 싶은 겁니다. 떳떳하고 싶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같은 로마서 4장에 가면 13절 이하에 신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포되고 약속되어 이렇게 실현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불렀다는 거죠. 믿음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법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이 주어지는 결과, 다른 단어로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뜻은 혈연관계에서 그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방법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정체성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증언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야, 적고를 하고 어떻게 교회 가냐?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자를 교회는 받는다 라고 인정하고 오셔야죠. 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눈에 힘 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세상 모두를 은혜 아래 열어놓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완성을 아직 현실로 부여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것과 연속성을 가지는 은혜의 증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왜 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왜 빨리 안 오시는가? 너 같은 죄인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빨리 하나님에게 빨리 예수의 재림을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더 넓히시고 더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연장하고 계시다는 것이 신자의 충성에서와 함께 신자의 실패에서도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실패하지는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증언을, 무시무시한 내용을 우리가 담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괴를 나르는 추럭 같습니다. 금괴를 잔뜩 싣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길 한 군데에서 추럭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괴가 도로 위에 산더미 같이 쏟아져 넘쳐나면 얼마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습니까? 하나씩 빨리 들고 튀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신자의 생애와 존재는 그의 실패마저도 아스팔트를 덮은 금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내 추록은 금괴가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 은혜의 무한함은 모든 불가능을 몰아내는 은혜입니다. 불가능과 절망의 어떤 여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신자가 자기 생애에서 배우는 책임 있고 영광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요 그 실패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바로 이런 깊은 내용을 지혜와 연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별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이해를 위한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 이제껏 설명한 것이 여기 이렇게 다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혜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입니다. 분별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17절 이하 좀 더 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별이 필요할까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지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깨어있음,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라는 증언,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분별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우리의 책임을 지키는 일에 허덕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청 혹은 축복된 약속과 대비하여 술 취하는 것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축복이요, 소원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축복만은 꼭 받아야 될 영광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얘기하는 술 취함과 비교된 본문에서 얘기는 그런 식의 이해와 사뭇 다릅니다. 이제껏 다룬 것은 다 깨어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깨어있는 것도 안 되고 분별도 없습니다. 술에 취한 것은 여기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깁니다. 분별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없어서 술 먹고 처갓집에 쳐들어가 발길로 문을 차고 딸을 달라고 해서 얻었다. 이런 무용담이 뭐 여기저기에서 떠돌아다니지만 그거는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분별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술을 먹어서 한번 돌아버린 거지.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죠. 영웅담에는 성공한 것만 떠돌아다니지만 매맞아 죽은 얘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술 취함은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앞에 있었던 얘기와 연결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거룩한 문제를 정체성으로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은혜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놓치면 그게 전부 자책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책감으로 작용하면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다가 끌고 가서 책임을 면하는 핑계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든 예.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돌아오는 게 어때? 이런 것들로 오늘을 술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수히 그런 핑계들 속에 살고 있죠. 사소한 것에 다 떠넘긴 겁니다. 제가 많이 받는 불만 중에 이런 사소한 게, 목사님 왜 밤낮 양복을 그것만 입구나? 나 이게 제일 편해서 그런다, 왜? 우리가 지금 양복 쳐다볼 틈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계속 그 얘기. 그래서 이거예요. 교회는 왜 욕먹냐? 왜 그렇게 하냐? 난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한 잔 술에 서름을. 뭐죠 그 다음에? 타서 마셔도. 마음은 뭐죠?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맨 핑계 대고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결국은 일이 잡혀가서 하루를 신자로서 울며 정체성을 지킬 책임을 핑계대게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 내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외친다. 나를 위하여 외친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아직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신자들의 하루의 몫인 겁니다. 여길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게 분별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성실하게 살라. 오늘 네가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락을 붙잡으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은혜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청지기론입니다. 우리 이걸 도망가죠. 성령 충만은 뭐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해라, 깨어있어라, 내 자리 지켜라, 도망가지 마라. 무엇으로 핑계대지 마라. 에베소서 5장 전반부의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잘 돌보고 신앙이 높고 깊어지기를 물론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만 도덕도, 다만 업적도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로부터만 나오는 은혜와 영광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맡는 때도 있고 울고 부끄러워하면서 이 일을 맡는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행위, 그것이 책임 있는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이라는 얘기는 결단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무한함을, 거기서 도망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청지기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알게 됐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깨어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승리하시고 울고 웃고 위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증언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용서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더 깊고 넓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충성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